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뭉우리 돌의 바다 김동우 글, 성우 이수환 읽음. 서문.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 사진을 공부할수록 나만의 주제를 장시간 찍어보고 싶었다. 때마침 잠자던 방랑벽도 슬슬 도질 기미를 보였다. 결국 내 인생 두 번째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한번 해봤던 긴 여정이었다. 분명한 건 전혀 알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과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쯤. 과정도 종착지도 모두 불확실한 길.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온전히 사진을 위한 여행. 길 위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인생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생각 때문이다. 이 길도 내겐 또 하나의 질문이었다. 답은 쉬 찾아지지 않았다. 무엇을 찍을지 막연했고 해낼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건 고민뿐이었다. 결국 그 끝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만나게 된다. 운명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인도 델리 레드포트가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곳이란 걸 알게 된다.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여행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우리 역사였다. 송두리째 계획을 변경했다.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다니는 예상하지 못한 여정이었다. 2017년 인도에서 시작된 작업이 멕시코, 쿠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등으로 이어지며 10개국까지 확장됐다. 현장마다 독립운동가 후손을 수소문했다. 100여 년 전 고향을 떠난 조상들의 후예는 결코 낯선 이들이 아니었다. 이따금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 평소 집에서 먹던 음식을 내줬다. 그렇다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었다. 간혹 우리말 한마디 정도를 더듬더듬 내뱉을 뿐이었다. 우린 이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꼬레아노라고 칭하기도 한다. 미국, 멕시코 이민배에 올랐던 디아스포라 1세대 대부분은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다. 그래서였을까? 당신들의 곤곤한 형편을 알았기에 사무치는 그리움만큼이나 이 땅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들의 디아스포라는 곧 독립운동의 역사가 된다. 그 흔적들을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만큼 가슴이 아린다. 애잔하고 절절한 가난과 핍박의 역사는 이 나라의 반석이 무엇인지 소리 없이 증거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풍경은 공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간. 그렇다고 허투루 볼 수 없는 공. 거기에는 분명 보이지 않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실존했으나 실재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담아내고 싶었다. 비록 그 현장 이야기를 사진 미학적으로 다 풀어내지 못한들 잠시 그곳을 서성였단 자체로 내겐 큰 의미였다. 이젠 너무 멀리 와버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는 공간. 매번 늦어 미안합니다 란 자책을 하게 했던 시간들. 조상들의 역사는 실패했다. 나라를 빼앗겼고 백성들을 보살피지 못했다. 눈은 어두웠고 귀는 닫혀 있었다. 순응하는 편이 여러모로 쉬웠다. 친일은 난분분한 꽃길이었다. 침략자를 위한 부역은 눈앞의 이익을 가장 빨리 실현시켜주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매국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항일은 가시밭길이었다. 부끄러운 역사를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투쟁은 제각각이었다. 그럼에도 최소한 목적지는 하나였다. 때론 가족이 잡혀가고 동지가 죽어나갔다. 결국엔 본인 자신도 피비린내 진동하는 지하 감옥에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에 비명을 질러야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연옥에 들어앉은 수행자처럼 고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린 이런 역사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만 같다. 길었던 외면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된 찬란한 투쟁의 대서사시를 서서히 좀먹어가는 중이다. 무관심은 그런 거다.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였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 세계에 보석처럼 박혀 민족의 등불이 된 현장을 제대로 기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기록할 때 역사가 될 수 있지 않나. 표지판 하나 없는 사적지, 이력 하나 쓰여 있지 않은 비석, 무덤조차 쓰지 못한 수많은 무명투사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이어가는 후손들. 이 모두가 교과서 밖에서 마주한 역사다. 우리가 여행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카메라를 들고 동분서주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바로 현장만이 줄 수 있는 울림 때문이었다. 때론 그 진동과 떨림이 땅을 치며 우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한탄을 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들이 있어 내가 있으니. 우린 모두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던 조상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렸던 역사를 토파보고 오롯이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21세기 독립운동이자 대한이 사는 길이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동우.
오디오북
1. 인도. 인도 서문. 두 왕조에 비슷했던 최후. 무굴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룬 5대 황제 샤자한. 그는 자신의 아내 뭄타즈마할의 무덤을 만든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맞다.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니 전 세계 무덤 중 가장 크고 미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타지마할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이 무덤은 1653년 완공됐는데 건설 기간만 22년이 걸렸다. 샤자한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왕위에 있을 당시 무굴 제국은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1648년 델리에 붉은 사암으로 만든 레드포트를 완공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드포트는 이 왕조의 마지막 궁성이 된다. 이 성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 바하두르 샤 2세가 1847년 건립한 자파르 마할이었다. 자파르는 승리란 뜻의 그의 필명이기도 했다. 바하두르 샤 2세는 1837년 왕위에 오른다. 그의 나이 62세 때일이다. 영국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황제의 권한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다. 그는 자파르 마을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시 짓기로 어목하고 잔인한 시간을 견딘다. 힘없는 황제는 호시탐탐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영국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1857년 영국 동인도 회사에 불만을 품은 인도인 용병 세포이들이 항쟁을 준비한다. 이들은 무굴 제국의 수도이자 황제가 머물고 있는 델리를 장악한 뒤 레드포트의 영국군을 쫓아내고 바하두르 샤 2세를 지도자로 추대한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인도의 독립운동 세포이 항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군은 신식 무기를 앞세워 4개월 만에 이들을 제압하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다. 바하두르 샤 2세는 달구지에 태워져 버마, 미얀마 양곤으로 추방된다. 그는 그곳에서 5년을 버티다 1862년 외롭게 죽음을 맞는다. 300여 년을 이어온 무굴 제국의 초라했던 마지막 모습이었다. 영국인들은 작은 비석조차 없이 숨기듯 그의 시신을 매장해버린다. 무굴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간다. 어느새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도둑처럼 와버린다. 그러던 1991년 공사 도중 우연히 그의 무덤이 발견된다. 바하두르 샤 2세가 죽은 지 129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양곤에 잠들어 있다. 어딘가 모르게 100여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그 누구의 이야기와 퍽 닮은 듯하지 않나. 인도에 간 한국 광복군. 델리 레드포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인도 영국군 총사령부 주둔지로 사용되던 곳이다. 우리에겐 한국 광복군 인면전구 공작대 활동지로 의미가 크다. 인면은 인도와 버마를 뜻하고 전구는 전투지역을 말한다. 이를 이어붙이면 인도 버마 전투지역에 파견된 공작대가 된다. 인도에 간 광복군. 좀 생소한 이야기지 않나? 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인도까지 가게 된 걸까? 1942년 가을 영국군은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과 접촉한다. 공작원 파견이 논의된다. 최성호, 주세민 등 두 명의 대원이 먼저 인도 버마 전선에 파견된다. 아마도 그들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 달 남짓한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더 많은 인원을 요청해 온다. 이에 김원봉과 콜린 맥켄지 영국군 사령관은 1943년 5월 조선민족군 선전연락대 파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에 따라 민족혁명당과 영국군은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고 심리전의 한 형태로 보통 군사작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전 전후 실시하는 선전방송을 일컫는 대적 선무방송으로 적군을 회유하는 등의 특수전을 펼쳐나가기로 한다. 요즘으로 치면 심리전단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인 병력들은 일본인과 겉모습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에 능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도 잘 무장돼 있었다. 일본군과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영국군에겐 없어선 안 될 병력이었다. 협정 체결 이후 실제 공작대 파견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쯤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광복군을 지휘 통솔하던 중국군사위원회 또한 이 문제를 임시정부 내에서 처리해주길 원했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곧바로 공작대 선발에 나선다. 신체 조건은 물론이고 일본어와 영어 등 어학 능력이 뛰어난 최정예이어야만 했다. 그렇게 공작대 대장의 한지성, 부대장의 문흥국이 임명되고 김상준, 김성호, 나동규, 박영진, 송철, 이영수, 최봉진 등 총 9명이 1943년 8월 중국 충칭을 떠나 인도로 향한다. 그들은 레드포트와 콜카타 등에서 1943년 연말까지 3개월간 선무방송, 전단 작성, 문서 번역, 암호 해독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만들어진다. 당시 인면전구 공작대 대원들은 훈련의 일환으로 영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장은 델리에서 남쪽으로 17km 떨어진 가지아바드 인그라함 학교였다. 유일하게 레드포트가 아닌 곳에서의 훈련이었다. 공작대 대원들은 여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